예,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나안 여정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는 바란 강야고요. 이 북쪽으로는 신강야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의 이 파송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지역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곡성을 그렸다라면 이후의 사건부터는 절망과 해안으로 신앙이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곤두박질 쳐지게 됩니다. 이 가데스바네아는 시내 반도와 네겝의 경계선에 위치한 최대의 오아시스 지대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지나온 시내 반도 북부와 이제 진격해 들어갈 가나안 땅 최남단 지역인 이 네겝 사이의 경계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세대와 신세대는 38년여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두 차례 다이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하여 가나안 정복의 개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첫 번째 가나안 1세대의 정복 개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을 떠난 지열 하루가 지난 후에 이 가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40일간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파견하였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까지 가나안 전 지역을 다 정탐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하여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전 군중 앞에서 보고하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또이 땅은 살기 좋은 땅인 만큼 강대한 민족들이 이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또두 번째 보고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불가능하다라는 단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를 망하게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출애굽 여정의 역경을 포함하여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자체까지 부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다른 선민을 세우려고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빛을 발휘해서 선민으로서의 지위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두 정탐꾼 파송 사건 이후에 진행된 불행한 결과로 인해서 세 가지의 비참한 결과를 이스라엘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1세대, 구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1세대는 모두 전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의 가나안 입성이 약 40년 동안 유보되게 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다음 과정을 전진하기 위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이때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며 불신앙과 불평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낸지를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은 두 가지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역사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본주의 역사관과 10명의 정탐꾼과 가나안 1세대가 지녔던 인본주의 역사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절대 초월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삶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양자의 택일의 사항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사항 가운데 신앙과 불신앙을 선택할 것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한다라면 신본주의 가치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다라면 인본주의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본주의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코람데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지적으로 알고 있느냐, 인본주의가 뭔지, 신본주의가 뭔지, 이 지적인 알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결부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인본주의 세계관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늘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계획 앞에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와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 가치의 중심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의 완전한 판이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약속의 땅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혼돈과 형벌로 귀결될 무의미한 방황의 연속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같은 사건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겁먹은 모습 보고와 그에 동의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재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갈렙이 백성 앞에 나서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인간적으로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땅을 취하자. 이것은 결코 만영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의 기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참신앙인은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기에 항상 담대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직히 한 가지 사건만 보고도 사람의 수준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순종하고 이때는 순종하지 않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도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면 나머지도 다 순종이 되는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내 중심의 그 선호도에 따른 순종은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31절 하반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네, 여러분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고백이 그러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런 고백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이 사태를 분석한 거라는 것이죠. 손자병법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부지기 매전필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백전, 백승으로 알고 있는데 손자병법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번 싸우고 한번 싸울 때 이기고 한번 싸울 때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볼 때 분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분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막 벗어난 백성으로서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이 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 군사력에 의존하는 일상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지휘관이 계셨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잖아요, 솔직히. 열 가지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었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열 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하고 미약함과 상대방의 강함만 보일 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표현하기를 메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한 자들의 연약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신앙적인 요소가 한마디도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의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신본주의와 여호와 신앙을 내팽개친 인본주의의 시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신앙에 근거한 믿음의 시각을 지니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시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